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4장에 이르기까지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간단하게 빨리 요약을 해드리면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간 현현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들리워 올라가시는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가 1장 8절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와 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후에 남겨진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받아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흥황하던 끝에 결국 박해를 받게 되면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결국 나오게 되고요. 결국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본부를 둘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보다 교회를 북쪽으로 이동하여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점이 안디옥으로 이동한 그 사이에 사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웠었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회심한 이후에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이분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탈서스라고 하는 고향에 결국 은둔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거점을 이동했던 최초의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점차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초대 사역자였던 바나바가 손을 뻗어서 도울 사람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준비 중이었던 바울이 손에 연결이 되어서 결국 두 분으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발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커가면 거기서 성장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교회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 남부 유럽을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비전 트립팀을 조성하게 되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의 팀을 이끌고 남부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현지의 땅, 터키, 그리스, 로마 땅까지 여행을 하며 복음의 불모지였던 헬라 땅에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그분의 구주되심을 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거리를 이동하며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의 행보는 결국 주춤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바울을 곱지 않은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십자가형에 처했던 바로 그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면에서 그것도 온갖 거리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배척하기 이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대교를 위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바울의 행동에 그 제어를 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을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결국 재판정에 보내게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게 되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군사도시였죠. 가이사랴 해안변으로 압송이 되고요. 거기에서 사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 있는 동안 정말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이 죄목이 적당한 것인지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대목은 로마의 총독으로 이곳에 가이사랴에 도달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라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앞서 21장까지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고 그 뒤에 대한 벨릭스의 반응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결국 27절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이 결국 재판하고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류, 구금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등장하는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본문을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10절부터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바울이 너무도 정말 억울한 죄 가지 않은 것을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나름대로 그 당시 존재했던 여러 가지 웅변술에 관련된 중요한 기술도 숨어 있고요. 재판정에서 오가는 중요한 용어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우선 요약을 하면 바울은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는 누구와 변론하거나 소동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7절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동족을 구호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에서 우려하는 민심을 교란하게 하고 선동하려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더 강변하듯이 18절에 보면 결례를 행하였다는 표현을 합니다. 결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인 단계인 것이죠. 나 이만큼 유대교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의 성격을 더하기 위해서 18, 19절엔 이런 말도 더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목격자들이 나에 대해서 그들이 본 사람이 그들인데 나에게 어떤 것을 증언했느냐. 그들이 아무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정말 그들이 고발했을 것인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들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2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비판받아야 될 유일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가운데서 진행되면서도 바울의 의연함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는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이 문장 그대로 봤을 때 그쪽에서 공격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자신을 고백한 유대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단이라고 명명한 그 도를 따라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어법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무엇이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하면 오경이고요. 선지자들의 글은 바로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오경과 예언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이건 바로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유대인적인 신앙생활, 유대인을 무시하지도 않고 유대교를 경시하지도 않는 이 신앙생활을 어디에 따라 하냐면 바로 그 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실은 번역하자면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아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당이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마 그들 패거리, 아마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이단 패거리, 아마 이렇게 바울이 주장했던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나 이단이야, 나 그 패거리야, 나 아이레시스야.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이름된 도를 따라한다. 이 도는 헬라어 호도스라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제자들과 얘기하시니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죄, 무죄 또는 자신의 죄가 어떻게 더 무겁게 언도될지 모르는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는데 변호하면서 나는 유대교를 무시한 적 없다.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우려하는 그런 소동을 야기한 바 없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지만 그 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오가는 정말로 긴 동선을 그 당시 교통수단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정말 어떻게 다녔을까 싶을 긴 길을 그저 복음 하나 들고 가고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고 힘차게 기쁨 가운데 오갔던 그 복음의 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저지당한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전에 2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에서 더 가고자 했던 복음의 길이 마케도니아로 변경된 정도의 행로 변경 수준이 아닙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서늘한 창살 속 죄수의 신분으로 어거가 되었으니 불명예스럽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 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 보이는 멈춤에 이른 것이죠. 이 배후에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존재했던 정치적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바울의 변호 이후에 이어지는 벨릭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합니다. 벨릭스는 사실 바울을 향해서 양면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이었고요. 하나는 또 그 거부하고 싶은 적대적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면의 증거가 보이는 부분은 바울이 바로 이런 긴 이야기에 변호를 했을 때 오늘 22절은 이렇게 봤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특이하게도 벨릭스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이 부인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그분을 통해서 함께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 이 전파자인 바울로부터 저자직감 같은 느낌의 복음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미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연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본인의 구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받았던 경제적 원조들을 뇌물처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연유로 이곳에 갇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벨릭스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사도시대 이후에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신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절제는 누가가 헤롯과 사람들의 문란한 결혼 풍습에 민감했던 상황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벨릭스란 사람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벨릭스란 사람은 정말 독특한 분인데요. 왕가의 여성 3명과 결혼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유명한 사람인데 첫째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요.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대인 여성 드루실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드루실라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드루실라 여인의 역사적 배경도 좀 독특합니다. 이 이야기는 타키투스라고 하는 연대기 그리고 요세푸스 등의 유대인 사가에 의해서 남겨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이렇게 소개됩니다.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아그리파 1세와 아그리파 2세 누이의 딸입니다. 그리고 코만에게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가 할례를 거부하여 그 결혼이 유지되지 않자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14살의 나이로 에메사라는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드루실라란 여인이 무척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드루실라의 아름다움에 반한 벨릭스가 키프로스 섬의 마술사의 도움을 받아 마술을 걸어서 드루실라를 설득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깨고 드루실라는 결국 벨릭스의 부인이 됐다는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부인이 된 독특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무래도 마음이 찔리면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복음의 성격에 대한 궁금증과 우호적인 마음 하지만 돈이라도 조금 더 내가 확보할까라고 하는 어두운 마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어쨌든 바울은 이 상태를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노여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열심히 걷던 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다쳐서 갈 수 없기도 하고요. 또 기후 같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 한라산에 열심히 갔는데 기후 상황 그때그때 보고 허락이 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인생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걸어왔고 당연히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멈추게 되면서 이 답답함을 언제 이 길이 풀릴지 모르는 답답함을 아는 채 그 길에 머물러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아실 겁니다. 해리포터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고요. 이분은 뭐 우리가 아는 너무나 큰 출판사의 기록들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고를 어려운 가운데서 원고를 작성해서 여러 출판사에 거절당하는 이야기도 아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2번 거절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로 찾아간 소규모 출판사에서도 결국 일판을 500부 찍는 것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례없는 판매고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후에 다른 큰 출판사에서 이것들을 더 이어서 굉장히 대규모의 큰 출판을 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역대급의 가장 큰 출판의 기록들을 경신하면서 조앤 롤링 작가 자체도 불우한 싱글맘에서 아주 위대한 그리고 현실을 이겨내고 성공한 작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국에 있는 땅 중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분이 영국 여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부자는 늘 여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재산의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조앤 롤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인터뷰를 할 때 밝힌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그런 글을 쓰시게 됐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이 아주 어려웠던 그 시절입니다. 가장 힘든 그때 영국 맨체스터행 기차를 타고 빨리 가서 자기의 생업을 찾아야 될 하루가 바쁜 그 일과에 처해 있었는데요. 기차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해야 할 생업도 있고 또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스케줄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일과를 해야만 하는 정말 절실한 빈곤층의 여성이었는데 이 4시간이라고 하는 긴 연착은 이분에게 너무나 큰 답답함을 주게 되죠. 하지만 조앤 롤링은 원래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작화해내고 상상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차가 머물러 있는 그때 갑자기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꼼짝 못하고 그 기차에 앉아서 기차가 떠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섬광처럼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손이 닿는 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리포터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그 세 명의 어린이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해리포터니 론 위즐리니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니라고 하는 유명한 세 명의 캐릭터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무슨 이야기를 끌어나갈까 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7년짜리 작업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이 막 머리에 솟구치게 되면서 기차가 떠나기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멈춰진 기차 안에서 떠올랐던 그 섬광 같은 발상이 그 위대한 저작의 불씨가 되었고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결국 아주 풍성한 스토리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을 아마 우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상합니다. 만약 그때 기차가 멈추지 않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종착역까지 갔다면 어떠했을까? 그러면 아마 뭐 다른 식으로 그분은 그 인생을 개척했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캐릭터들 그리고 해리포터라고 하는 출판사의 역작은 남기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달리던 기차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왜 이 기차를 머물게 하실까? 다른 기차는 다 가고 있는데 왜 나의 기차만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멈춰진 기차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차가 달릴 때는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멈췄을 때에만 보이는 그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병상에 하나님께서 누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걸어 다녀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누워 있을 때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는 동안 배운 바로 우리가 알게 된 바로 그 사실이 앞으로 남겨질 무수한 시간들의 큰 자양분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멈추게 하실 때는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는 거품이 빠지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친구가 누구고 내 옆에서 친구인 척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장 중에 있는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쉬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믿음 가운데 이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다림과 견딤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로 이 길을 갈 때 내가 이곳에서 착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얻을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분명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연기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답답함을 줍니다만 연기된 것을 기다렸을 때, 잘 기다렸을 때, 참아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우리는 창세기 40장에서 또한 발견합니다. 창세기 4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고하게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도 없는 죄 때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 감방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네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좋은 친구 사귀어서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꿈을 해몽해 주는 일부를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니 하면서 자기 꿈을 쭉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요셉이 쭉 또 자기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는데 정말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이쯤 되면 요셉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제 요셉이 인생 피겠다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잊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41장 1절이 이어집니다. 만 2년 후에. 꿈 해석을 너무나 멋지게 해주었던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석해 준 대로 다시 등극하게 된 이 고위 관료의 이 회복 그 시점부터 이미 자신의 복귀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으로 꽉 채운 다음에야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결국은 복귀됐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방치됐던 2년보다 그 약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알려줬던 그 사람이, 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 나를 잊었을 때에 그 2년은 정말 20년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내게 또 희망이 있을까? 내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좌절을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2년을 잘 견뎠던 요셉은 결국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귀하게 하실 때는 정말 확실하게 복귀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결국 꿈 해몽을 너무 잘하고 국가 대세를 결국 미리 앞장서서 준비하게 해준 요셉을 향해서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곡물 창고를 관리하는 기획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성공기가 완성되는 부분이지요. 요셉은 30이라고 하는 정말 지금 생각으로도 많지 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데요. 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바로 이 시간이, 기차가 멈추었던 시간, 잊혀진 채 보냈던 2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잘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갈고 닦았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학교에 들어갔고요. 또 대입의 목표도 나는 성악가가 가는 것으로 정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잘한다는 얘기도 꽤 들었고요. 이 정도면 너 이 정도 학교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도 듣고 격려도 들으며 그 길을 준비했는데요. 결과는 너무 처참하게 낙방이라는 결과에 이릅니다. 다시 합니다. 나 원래 잘하니까. 또 합니다. 자,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두 번째 시도를 또 하는데요.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갈림길 끝에 다시 한번 또 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삼수에 도전을 해서 이게 정말 내 재능에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를 숱하게 반문하며 결국은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실기시험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이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너무나 치명적인, 호흡기관에 치명적인 목 부분에 타격을 입었으니 목에서 나는 소리로만 인정받아야 된, 평가받는 우리 성악과 입시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나의 결함 있는 성대 안에서 이 성대 안의 근육과 공명을 이용해서 비벼서 나는 소리의 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다른 세상,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죠. 이젠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도 못한 이 멈춘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지요. 원래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국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야만 가장 깨끗한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소리도 나지 않고 기량에다 발휘될 수도 없는 정말 불리한 상황이지만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계속 그렇게 무너졌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또 다른 학교도 붙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굉장히 선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곳의 성악과의 수석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우리는 그 생생한 증인을 오늘 특송을 통해서 만난 바 있습니다. 2년을 준비하고 꼬박 고생했는데 기차가 멈췄다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나를 비워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기차 열심히 달리시다가 지금 멈칫 한 이 순간이 불편하시지요? 나도 달리고 싶은데. 하지만 멈춘다고 하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달릴 땐 볼 수 없는 것. 달리기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멈춰서 보는 순간 내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 동력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달리고 싶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나를 주저앉히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마지막 조지 뮬러가 남긴 한마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류장도 인도하십니다. 조지 뮬러의 말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류장도 인도해 주셔서 기차가 멈춰섰을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 2차 선거 투표까지 다 마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귀한 피택 장로님들이 세워집니다. 함께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한 잠시 머물러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머무름이 슬픔도 배척도 좌절도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한번 나를 다잡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